5장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중요한 이 신학적 관점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때때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16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교리가 있는데 그 양자됨의 교리였습니다. 우리 이제 원래 친부모는 마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 채 탯줄도 잘리지 못하고 또 태반도 못 시킨 채로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져 있던 상태를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지나가던 그 하나님이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는 그 영하 6위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나자마자 이 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다가 이 피투성이 같은 아기가 그 하필 그 발을 꼼지락거리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막 가는 장면을 묘사해 두었습니다. 그 입양했다는 거죠. 이를 우리 정통신학의 교리로 양자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을 겁니다. 이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가 이 잡스를 입양해서 이 위대한 인물로 길러냈습니다. 잡스 또한 자기에게는 이 단 하나의 부모만 있다면서 그 부모의 사랑에 참 감사하면서 살았지요. 지난 이제 우리 본문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죠? 입양했으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 입을 통해서 이 관계를 우리가 가르침을 얻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입을 통해서. 물론 선지자의 입을 빌었지만, 그죠? 우리가 이미 15절 이후에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읽기 전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5절부터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컨대 만약에 반전이 없다 치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돈독해져 가는지, 그죠? 입양을 했는데 내가 잘 키웠다.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안 그러면 보통 성경에 또 반전이 많잖아요. 반전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은 이 입양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뒤틀렸는지, 그죠? 이런 식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진행이 나옵니다. 그죠? 독특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실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그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설정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탕자라는 거죠.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길가에 만약에 발짓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저 내버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 발짓하는 거 보고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그걸 살려주신 아버지지요. 유산까지 미리 나누어 줬지만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밖에서 다 탕진하고 도박하고 뭐 경마하고 저기 술집 여자들한테 갖다 바치고. 이 비유에서 놀라운 게 뭡니까 이게? 방탕한 그 아들의 방황입니까?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런 따뜻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저런 아버지를 두고도 아들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 점을 보고 우리가 놀라요? 그 비유에서? 아니죠.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죠?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참 그 묘사가 정확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만 본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아주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형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형님은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형님이라 잘 알아요. 예. 그 C.S. 루이스 무덤을 가면은 그 형제가 한 무덤에 같이 묻혀 있거든요. 거기서 뭐 어떤 분들은 우애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우애 좋기가 어렵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그 형님의 유명한 대사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창녀들하고 뒹굴면서 아버지 재산 다 퍼줬다는 이 형님의 고발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생생히 나오지 않습니까? 형님이 없는 소리 지어낸 것 아니에요. 동생을 음해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동생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 그 죄에 관심이나 보입니까? 왜요? 돌아온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쁘거든요. 죽었다 생각한 아들이 살아 돌아와줬어. 살아만 돌아와주면 된다는 부모의 심정. 그게 지난주 우리가 16장 6절 말씀에서 본 거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으라. 그 의미예요. 부모의 심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네가 음란해서 내 재산 창녀들한테 다 갖다 퍼주었다 할지라도 네 숨 붙이고 살아만 있으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5절로 들어오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란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기는 2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그 4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이 음란함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음란함을 지적했던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첫째 아들. 자기 형님이에요. 자기 형님. 그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다. 저 자는 음란한 자. 간음한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에스겔 16장에도 이 핏덩이처럼 버려진 이 예루살렘을 입양한 아버지는 사실 그 음란함까지 포용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에 관심이 없다고 그 아들이 밖에서 간음을 했던 뭐 창녀들한테 재산을 다 팔았던 상관없이 안아주었다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아버지면 안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새로운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14절까지가 양자됨의 교리였다면 이제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적인 전환이지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은유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하나는 부모와 자식 관계, 또 다른 하나는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면 15절부터는 부부 관계로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은유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죠. 16장만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의 주요 두 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식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첫째의 태도였지요. 노하여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노했대. 예. 노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고발하지요. 저자는 음란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녀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간음하고 간통한 자입니다. 그 말이 근데 아버지를 조금도 슬프게 하지 않아요. 이렇다가 찾았거든.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 얼마나 많은 말들과 위로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딘가에 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무인도 섬에 떨어져 있든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 몸만 나도 상관없으니까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럼 언젠가 또 만나게 될지 알겠냐. 그 부모는요, 그 자녀한테 성적 좋은 거,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입 밖에서 안 꺼내더라고요. 부모 심정 아닙니까? 자녀들이 이걸로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랑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예. 지구상 어떤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 해도 살아만 있어만 달라. 이거 정말 지푸라기만 잡는 심정이거든요.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부모 심정. 근데 이게 이제 부부 관계로 전환됩니다. 그렇지 않죠. 부부관계로 전환될 때엔 첫째 아들 즉 형님의 고발이 통합니다. 즉 간음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죠. 아들이 창녀들에게 돈 다 쓰고 간음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뛰어나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못합니다. 아내는 못해요. 아, 나는 마음이 너그러운 아내라 살 수 있는 아내 있습니까? 아, 나는 너그러워서 남편이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달려가서 한번 안아주겠다. 아내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바람 핀 자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아니죠. 용서고 자식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 자식이지. 예. 안 그래요? 아들이 바람을 펴서 쫓겨나서 우리 집에 도망와도 그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딸이 바람을 펴서 우리 집에 쫓겨나와도 여전히 내 딸이에요. 물론 부모로서 야단을 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 의절하다 이렇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지. 아이고 저 바람을 피가지고 저 쫓기나고 그래도 엄마는 밥 차리네 옵니다. 어째 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상처받았을 오히려 자기의 자녀를 걱정하며 했지. 부모 부부 관계에서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간혹 그 위대한 용서의 본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갑자기 지금 한없이 품어만 줄 것 같은 하나님이요 지금 15절로 탁 들어오니까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성질을 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을 여성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좀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못하고 비천한 존재로 그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존재 자체가 동등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재산과 같은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생각하고 오늘 16장을 읽어봐야 돼요.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가득한데 물론 여성들은 오늘 본문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독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여성은 물건이었고 남성이 어떤 소유물이었고 남성 욕망의 분출구였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보셔야 합니다. 아마 오늘날 버전으로 16장이 기록되었다면 남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도 가득했을 수 있겠죠. 젠더 이슈로 가지고 지금 16장을 끌고 가서는 안 돼요. 15절에 보니까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14절까지는 아버지의 음성이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남편의 음성으로 바꿨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내가 줬던 결혼반지 팔아가지고 다른 남자 갖다 줬다라는 말입니다. 이 뭡니까? 우상숭배지. 너를 이렇게 예쁘게 길러주고 사람 만들어놨더니 하는 짓은 배신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심지어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그 신실한 신앙심의 표현이 이거였거든요. 자녀 바치는 거. 하나님 가장 신하는 행동이었어요. 부부관계를 깨는 행동, 간음이지요. 즉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핏덩이 같은 우리를 입양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까? 이게 비유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비유는 비유로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식 삼아놓고요 우리를 또 신랑 신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다른 신들과 놀아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선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정말로 흉내내지 못할 목소리를 받았어요. 타고났어요. 이 목소리는 노력으로 안 돼.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로 뭐하고 있습니까? 실컷 이 세상의 우상을 노래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팔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죠. 간음입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똑똑한 지혜 주시고 총명함을 주셨어요. 부모들이 가르칩니다. 그걸로 네 잘 먹고 잘 살라. 간음하는 겁니다. 그걸로 성공해서 자기 배불리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깁니다. 교회 잘 다닌다 하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권력의 우상을 탐하고 명예의 우상을 탐하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 머리 꼭대기 밟고 싶은 거 꼭 그 장면 한번 보고 싶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준 선물 가지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 즐겁게 하는 것. 그 이야기가 4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입양해서 잘 키워놓고 신부로 삼았더니 친부모에게 돌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돌아가겠다고. 그래도 내 낳아주신 친부모니까 돌아가겠다고. 우리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스라도 본받아야 돼요. 잡스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 어느 정도입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창녀에게 화대를 줍니다. 창녀는 몸판 대가로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너라는 창녀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너라는 창녀는 오히려 네가 남자에게 돈을 갖다 바쳐가면 네 몸을 범해달라고 사정한다는 게 얼마나 적나라한 고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서 돈이 여러분을 강하게 유혹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창녀 같은 우리는 돈한테 우리 스스로가 잘 보이려고 굽신거려 애를 씁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만몬이 좋으니까 아부한다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가 겁먹고 먼저 굽신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성공하라고 잘 나가야 한다고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성공 신화라는 우상 앞에 굽신거리면서 나간다는 거지. 이때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부부관계거든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첫 계명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부부관계의 계명입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어져 버려요. 남남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그토록 인자해 보였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일계명 범하면 답이 없거든요. 일계명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뭘 어떤 수로 뭐 그에게 끌어가시겠습니까? 대신에 다른 계명들 한번 보세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설정된 계명들 있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뭐 혹한 어겼다 치자.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정말 돌아온 탕자 받아주는 심정으로. 5계명 뭐 부모를 공경하라. 어겼어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뭐 6계명 뭐 이런 건다 마찬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 뭐 어떻게 이거 다 지킵니까? 어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 되셨기에 우리가 어겼을 때조차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잔혹한 살인마도 그 어미에게는 어린 아들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살인죄를 지어도 품어줍니다. 자식이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품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부부관계로 설정된 1, 2계명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의 다른 여러 신들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의 우상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우상인지 눈치를 못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 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른 종교도 배우잖아요.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들에게는 이미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신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명예를 관장하는 신, 돈을 관장하는 신, 출세, 성공, 혼인 관장하는 신, 그런 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 신의 이름을 모를 뿐이지 이미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방탕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환영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갔으면 택도 없지요. 그뭐 무슨 이런 폐인 같은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쫓아내버리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든지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뭐 어디다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지 상관없어요. 그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이 애처롭게 부르짖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로 또 우리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 신랑은 우리에게 더 이상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부부가 살아만 있어주는 것으로 감사합니까? 사실 서로 죽이고 싶어가 안달난 부부도 많은데 뭐. 우리 신랑 되신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들, 힌두교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신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부부관계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이름을 갖다가 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온갖 우상 다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 이 만신창이가 된 몸이라 해도 아버지의 집으로 기어서라도 찾아온다면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오실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부부 관계는 유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것 참 많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기도 이용하고 내 욕심 위해서 여러 가지 이용합니다. 갖다 붙입니다. 말씀도 갖다 붙이고 해석도 그쪽 방향으로 하면서 죄인지 뉘우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하나씩 지워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은 배신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고 또 성취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 아들조차 아버지께 바치고자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소망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두지 않는 순결한 성도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